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평화적 방법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국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한반도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며 미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접근법을 계획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협상을 중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긴장 해소를 위한 대화 개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당사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악영향을 미치거나 정상적인 경제 교류와 협력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연간 수입량을 제한하고 해외 노동자 수출을 2년 이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는 북한 노동자가 8만 명 이상, 러시아에는 적어도 3만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전쟁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유엔 예산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엔 대표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유엔의 2018-2019년도 예산이 2억 8,500만 달러 이상 감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또 유엔의 일부 지원 기관들도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이번 결정이 미국의 분담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현재 유엔 예산의 약 2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는 유엔의 비효율성과 과소비는 잘 알려져 있다며 미국인의 관대함이 악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엔의 효율성을 늘리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테말라가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뒤 텔 아비브에 있는 과테말라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테말라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에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찬성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128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과테말라는 반대표를 던진 9개 나라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과테말라는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당국이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대선 출마를 공식 불허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나발니의 대선 출마 허용 유부를 놓고 표결을 실시해 위원 13명 가운데 반대 12표, 기권 1표가 나와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선관위 관계자는 나발니가 횡령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 결정이 나온 뒤 나발니는 영상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는 푸틴 대통령과 그가 선택한 후보들만을 위한 선거라고 비판하며 지지자들에게 선거 불참 운동을 벌일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나발니는 유죄 판결이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등에서는 내년 3월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출마 선언을 한 푸틴 대통령이 내년 선거에서도 승리할 경우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수감 중 건강 이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이 사면됐습니다.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실은 24일 저녁 성명을 내고 인도주의적 이유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계속되는 퇴행성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의료 기록을 토대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쿠친스키 대통령이 일부 야당 의원들과 자신에 대한 탄핵 반대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페루 의회는 21일 부패 의혹에 연루된 쿠친스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했으나 8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이자 야당인 민중권력당 당수인 게이코 후지모리는 트위터에 마침내 아버지가 석방됐다며 희망과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 정권이 내년 2월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방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페루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계속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대응 조치로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2명의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양은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해상은 흐린 가운데 동해 북부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5, 서해 북부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핵 위협과 관련해 미군의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이 북한이 내년 2월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또 내다봤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22일 노스 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 있는 제82 공수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만나 이같이 지적하면서 미군은 전쟁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발언들이 강하고 준비된 군대에 의해 뒷받침될 때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외교관들의 말에 권위와 힘이 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군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 가족들의 철수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은 외교를 통해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철수를 위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아직 그러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민간인들의 철수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미군 가족들을 바로 철수시킬 수 있는 비상 대응 계획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 정권이 내년 2월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방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이 선수들을 살해함으로써 전 세계 싸움을 걸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21일 북한 문제를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쿠바 관타나모에 위치한 미 해군기지를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외교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돼 군사적으로 해야만 한다면 북한 사상 최악의 날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갖고 있는 모든 잠수함과 군함들은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은 아직 임박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역대 10번째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2397호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역대 가장 강력했던 기존 결의에 또 새로 강력한 제재가 추가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기존 결의에서 다소 수위가 낮았던 제재의 내용들이 한순간에 높아졌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예.
이번 결의 2397호는 크게 원유와 해상 차단, 노동자 이렇게 세 줄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올해 채택된 제재 결의에서 다뤘던 것들이지만 이번에 강도가 더 세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를 어느 정도 막느냐, 이게 역시 관심이 아니었습니까?
네, 새 결의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의 총량을 400만 배럴 혹은 52만 5천 톤으로 제한했습니다. 원유에 대한 제재는 지난 10월 채택된 결의 2375호에서 처음 적용됐는데요.
예.
2375호는 당시를 기준으로 1년간 대북 원유 수출량을 넘어서는 양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었습니다. 정확한 양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출량을 보고해야 할 의무도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 400만 배럴, 이런 구체적인 상한선을 그은 겁니다.
원유 400만 배럴이라면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사실 400만 배럴은 그 미국이 추산하는 북한의 연간 원유 수입량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 양이 이번 결의로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원유는 중국으로부터 차관 형태로 무상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원유 공급량을 자체 수출 문서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 결의는 대북 원유 유입 실태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투명성은 중국이 제대로 이것을 보고해야 더 빛이 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 4년간 대북 원유 공급량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이를 잘 보고할지 의문이 남습니다. 원유는 신의주와 단둥 사이에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흐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시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고요.
예.
각 유엔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 채택에 따라 매 분기별로 원유 공급량을 보고해야 하는데 따라서 첫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 중국의 이행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원유는 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만 정제유는 크게 축소됐죠.
그렇습니다. 새 결의는 정제유의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했습니다. 이전 결의의 200만 배럴에 비해 75%가 줄어든 겁니다. 정제유는 원유를 정제해서 나온 유류 제품을 의미하는데요. 휘발유와 디젤유 등이 포함됩니다.
예.
미국 정부는 북한의 연간 정제유 유입량의 89%가 끊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미 재무부가 북한이 선박간 환적,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유류품을 옮기는 모습을 포착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정식 무역 경로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새 결의가 해상 차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97호는 불법 활동이나 결의 위반에 관여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 북한 선박들을 유엔 회원국들이 압류와 조사,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또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원유와 석탄을 운송하고 있다는 점에도 깊은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산 차단은 과거 결의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2375호는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고요. 또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선박을 검색하기 위해선 선박의 선적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예.
다시 말해서 북한 선박을 검색하려면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결의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아, 선박 검색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선박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끄지 말라 이런 내용이 또 포함됐네요.
네, AIS라고 불리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다른 선박이나 주변 항구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화물선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선박들은 AIS를 반드시 켜고 다녀야 하는데 북한 선박들은 이 장치를 끄고 다닌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결국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게 제재를 회피하는 목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새 결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AIS를 끄는 선박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보단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게 결의에 포함된 문구입니다. 그래도 늘 허점으로 지적돼왔던 AIS 문제가 안보리의 공식 문서, 그것도 결의에 포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 자,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2019년 말까지 모두 돌아가야 한다. 이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 이것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새 결의는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인 나라들에게 2년간의 시간을 준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안에 모두 귀국시키라는 건데요. 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정권에 바치면서 결과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나온 조치입니다.
예, 이번 제재에 포함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앞서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기존의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동자 문제만 보더라도 이런 양상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다룬 결의안은 지난 9월 채택된 2371호인데요. 당시 결의는 해외 노동자의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도록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달 뒤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아예 모든 노동자를 2년 안에 쫓아내라고 한 겁니다.
북한의 도발이 가속화될수록 제재도 강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통상 미국과 중국이 초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나라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나머지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초안이 배포돼 그 표결로 이어지는 수순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내용들, 즉 중국의 반대로 수위가 낮아진 제재들이 다음 제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
석탄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초 미국과 중국은 줄다리기 협상을 한 끝에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었고요. 이후 결의를 채택하면서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두는 쪽으로 결의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예.
그러다 올해 9월 석탄 수출의 전면 금지를 결의 237호에 넣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과거 중국이 반대했던 주장들이 조금씩 이제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중국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원유를 제재하는 걸 극도로 꺼려했던 사실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중국으로서도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예. 자, 북한이 또 추가 도발을 한다면 그때는 또 역시 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네, 이번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 안보리가 원유와 정제에 의해서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
따라서 북한의 추가 도발은 원유 제한선이 더 낮아지고 정제율을 전면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2일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새로운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의 지속적인 단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단결은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외교적 공간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현 상황을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안보리의 의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하는 안보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전면 이행하고 2018년을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인 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대외관계청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새 대북결의 채택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는 데 단결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가능한 한 빨리 유럽연합 법률에 새 대북결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추가 조치가 내년 초에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지체 없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무조건 전면 준수하고 추가 도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과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상원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각국이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2일 원유와 정제유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미 상원의원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채택된 유엔 결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한 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상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 마키 의원은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중국 등 나라들이 북한에 연간 400만 배럴의 원유를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이 같은 원유 공급을 엄격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일부 국가들이 유엔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결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북한의 위협이 증가해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원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적인 압박과 외교적 관여가 함께 병행됐을 때만이 북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전쟁 행위자 전면적인 경제 봉쇄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적 핵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성명에서 미국이 전면적인 경제 봉쇄와 같은 유엔 안보이사회 제재결의 제2397호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의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을 파괴하는 전쟁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자유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번 제재 결의로 초래되는 모든 결과를 전적으로 결의 채택에 손을 든 나라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그에 대해 두고두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하루 만에 나온 첫 공식 반응에서 구체적인 도발 계획이나 고강도 위협은 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2일 북한의 11월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새 대북 제재가 전면 이행되면 북한의 휘발유와 디젤 같은 정제유 제품의 연간 수입이 2016년 4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을 다루는 북한 정권의 방식도 비판했는데요.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외무부의 타릭 마무드 아마드 차관이 20일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마드 외무차관은 지난달 초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놓였던 탈북자 10명 문제와 관련한 데이빗 엘튼 상원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마드 차관은 영국은 중국이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경제적 유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난민들을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중국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분명히 탈북자들이 송환되면 박해를 받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드 차관은 지난 6월에 중국에서 열린 영국과 중국 간 인권 대화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다루는 방식, 특히 강제 북송된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중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표시했다는 겁니다. 아마드 차관은 이 같은 문제들을 북한 정부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국제 다자간 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 등 자체 인권 기록에 대한 이 같은 중대한 우려들에 대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 동반자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페루가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2명에 대해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 등 계속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대응 조치인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루 외교부가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2명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보름 내로 페루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페루 외교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북한 대사관 박명철 1등 서기관과 지역 3등 서기관에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도 불리는 외교적 기피 인물은 대사나 공사 등의 외교 사절 중 특정 인물을 접수국 정부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선언하는 것으로 이 선언이 있으면 외교관으로서의 면책 특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페루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외교적 인물들이 그들의 공식 임무와 양립할 수 없는 행동들을 수행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또한 이번 조치를 결정하게 된 이유라고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페루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22일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페루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어 9월에는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항의해 김학철 당시 페루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올 한 해 북한을 둘러싼 정치와 군사, 외교적 안보 환경은 긴장과 위기 속에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6차 핵실험으로 위협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고 미국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며 국제사회의 안전이 다른 대북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OA는 2017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6차례로 나눠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지난 1년여간 일어난 북한 관련 주요 사건과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북한은 올해만 17차례에 걸쳐 모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같은 도발은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부터 감지됐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교의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예고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북한은 첫 ICBM급 화성 14형을 전격 쏘아올렸습니다.
Well, John, this is certainly a significant announcement from North Korea. They have said it is an historic event for North Korea, a successful testing of an ICBM,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We've just heard from South Korea's Joint Chiefs of Staff. They said they are still looking into it. They haven't accepted it's an ICBM.
같은 달 28일 사거리가 1,000km에 달하는 두 번째 화성 14형을 발사한 북한은 미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왔다고 공언했습니다.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ICBM의 핵심 기술인 재진입 성공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미 동부까지 이르는 사거리는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8일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 국방부가 평가했다는 미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다음 날 북한 전략사령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네 발로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14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해 괌 포위 사격 방안을 보고받은 뒤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북한은 8월 29일과 9월 15일 괌 포격 사격을 위협하며 거론했던 화성 12형을 영거푸 일본 상공을 넘어 발사했습니다. 그로부터 70여일 뒤 침묵을 깨고 11월 29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 신형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이라며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화성 15형이 당장 미국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함께 핵실험도 감행했습니다. 9월 3일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실시된 6차 핵실험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North Korea claims it has successfully tested a hydrogen bomb, a device which can be loaded onto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here's no independent verification of that.
북한은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을 성공적으로 실험했고 이를 이용해 핵 전자기파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수소탄 시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경량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불러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8월 5일 연이은 ICBM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 23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어 9월 11일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결의 237호를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최대 교역국 중국이 난색을 표했던 원유와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주엔 이전 결의에 포함된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새 대북 제재 2397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shall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이후 열린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자살 임무를 수행하는 로켓맨으로 불렀습니다.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은 21일 북한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명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 깡패 등으로 부르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올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북한에 집중된 건 비단 핵과 미사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2월 24일 김정일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여성 2명에게 피살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말레이시아 당국은 사실상 북한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이 사건에 북한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 국적자 8명이 연루됐다고 발표한 겁니다. 더욱이 암살 도구로 국제법으로 금지된 맹독성 독극물 VX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이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죽음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6월 13일 북한이 17개월 동안 억류했던 원비어를 혼수 상태로 돌려보낸 겁니다.
We start with breaking news. Our first video of the plane bringing tri-state native Otto Warmbier back home. This shows the plane during a stop in Alaska on its flight.
북한은 원비어가 식중독 증세를 보이다 수면제를 복용한 뒤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원비어는 미국에 돌아온 지 엿새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원비어가 북한에서 받은 끔찍한 고문과 학대로 숨졌다고 분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미국 안팎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됐고 미국 정부는 9월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어 11월 미국 정부는 9년 만에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통해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 외에도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해외 영토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이 포함된다고 언급하며 김정남 암살, 원비어의 사망 등이 사실상 테러 지원국 지정 배경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를 규탄하는 유엔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어김없이 채택됐습니다. 13년째 채택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올해는 북한 억류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올 한 해 계속된 핵 미사일 개발과 각종 불법 활동으로 제재와 압박이 심화되면서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미국은 북한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북한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려는 것인지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당국자가 북한에 대한 해상 운송 차단 가능성을 최초로 거론한 것은 11월 29일입니다. 당시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면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국무부의 헤더 노트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해상 차단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새로운 수준의 해상 차단 방안을 의미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 is language that pertains to the maritime interdictions. It appears that this will be a new level.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해상 운송 차단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두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이전에 시도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군사적 조치가 불가피해지는데 그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해상 차단이라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총사령관은 말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is pursue diplomacy and that requires us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대북 제재에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로 석탄 등 광물 수출이 어려워지자 자국 선박을 제3국 선적으로 바꿔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을 파나마나 자메이카 선적으로 바꾼 뒤 이 선박으로 석탄을 러시아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의 마셜 빌링슬리 테러 금융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선적을 바꾼 북한 선박이 석탄을 밀수출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빌링슬리 차관보입니다. 북한 선박이 무선 신호기를 끄고 중국을 오가며 석탄을 밀수출하는 장면이 미 정찰 위성에 포착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석유가 부족하자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환적하는 방식으로 기름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금별 무역회사 소속 예성광 1호가 지난 10월 19일 바다에서 원유를 옮겨 싣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법 해상 수송을 차단해야만 제재가 효과를 내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다고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해상 봉쇄는 북한 국제무역의 상당 부분, 특히 불법 거래를 막아 북한 경제를 최대 40%까지 도려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것이 해상 봉쇄보다는 해상 차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해상 봉쇄는 말 그대로 모든 선박이 원산, 청진, 남포 등 북한 항구에 드나드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해상 봉쇄는 국제법상 전쟁 행위에 해당되는 데다 이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국, 러시아가 이에 반대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시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 해상 차단은 무기나 석탄, 석유 등 불법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차단, 검색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해상 봉쇄가 전면적이라면 해상 차단은 부분적인 데다 지난 9월에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도 제한적이나마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입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공해에서의 그 차단의 경우 그 기국의 동의하에서 검색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PSI를 통해서도 해상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맥노닌 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대행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해상 차단이 하나의 옵션이라며 PSI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을 멈추고 안에 실린 물품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해상 차단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스러운 선박을 차단하려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조치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또 한국 청와대도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안이 없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대외무역 90%가 중국과의 거래인데다 대부분 육로와 국경지대 밀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 차단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에서 해상 수송 차단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무자비한 자위적 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급 회의를 소집해 대북 해상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제재 결의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네, 25일은 전 세계 기독교 최대 기념일인 성탄절이죠. VOA는 성탄을 맞아 한국에서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기독교인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부산에서 장대현 교회와 장대현 학교를 운영하는 임창호 목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임 목사는 교회와 학교를 통해 통일에 대한 시민운동을 미리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왜 교회 이름이 장대현인가요?
장대현 교회는 제가 2007년도에 한국교회가 1907 어게인이라고 하는 장대현교회 1907년도에 성령대부흥의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어요. 그때 탈북민들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이름을 북한 사람들이고 또 북한에 가서 교회를 또 이렇게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대현교회라고 이름을 짓자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대현교회라고.
그러니까 평양에 있던 교회가 지금 전
그렇죠. 평양에 있는 1894년도에 사무엘 마펫, 마포 삼열 목사님이 세우신 널다리골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신 장대현 교회를 100주년 기념하는 그 해에 우리가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 스스로 세운 장대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그럼 성도들이 북한분들은 몇 분 정도?
지금 어른들 등록한 교인들은 한 100명 정도 되고요. 출석하는 분들은 한 65명 정도.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주일날 한 95명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일들을 주로 하시나요, 부산에서?
다양하죠. 회사 다니는 분도 계시고, 공장에서 단순 기능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대학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간호대학이 간호학과만 7명이에요. 이제 앞으로 북한이 열리고, 그렇게 하면은 북한의 제일 취약한 게 위생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간호학을 하기 시작하는데 고신대학교에 다 다니죠. 3명은 이미 졸업해가지고 간호사고 4명은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1명은 지금 내년에 들어갈 합격해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한인들이 이민자들이 네.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데
네.
서울도 부산도 한국도 탈북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맞습니다.
단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마음의 평안과 뭔가 구심점을 찾는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장 강력하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녀야 한국에서 정착이 빠르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제대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아서 아마 이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역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먼저 나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좋은 역할을 롤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돼요.
탈북민들이 적응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탈남도 또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좀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 분들의 북한 탈북민에 대한 몰 이해가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알다시피 한국은 북한 정권의 그 미사일과 핵의 위협, 그 다음에 동시에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파트너, 이게 두 개념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면은 밉잖아요. 그럼 탈북민들까지 다 보따리채로 그냥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엄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그러나 통일해야 될 상대라고 하는 계몽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러한 이해도가 참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다문화나 외국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 배타적인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게 한국 사람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민사회 미국같이 아예 오픈된 이런 사회가 아니고 단일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게 계속 강조되어 왔고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갑자기 문이 열리니까 이렇게 배타잖아요. 거기에 탈북민들도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거죠.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장대현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설명해 주시죠. 뭐.
장대현 학교는 탈북민들을 돕다가 아이들이 탈북학교가 전부 서울 경기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전부 이제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서울로 데려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부모들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또 서울로 보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 부산에도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어떤 한 분이 건물을 기증해가지고 시작이 됐죠. 2014년도 3월 13일에 개교했는데 현재 22명이 기숙학교를 공부하고 있어요. 다 탈북민이 아니고 중국에서 온 아이가 한 8명 또 북한에서 온 아이가 한 1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한국 아이들 자원봉사 교사들의 자녀들이 나는 한국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여기가 더 낫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온 아이들이 5명이에요. 그 22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중국, 한국 아이들이 친구가 돼가지고 기숙하면서 통일을 이제 이런 준비하고 또 이렇게 교육받는 곳이다. 아주 글로벌한 그런 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교사들은 5명이 풀타임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한 50여 명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고 그래서 64명이 22명의 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나 이런
운영비는 이제 시민 단체들이 기부해 주시고 교회들이 헌금하고 하는 것으로 한 60% 커버가 되고 나머지 40%는 이제 그때그때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제가 또 다니면서 모금하고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마치 고아원 비슷한 곳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애들을 교육시키고 근데 그런 역할을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셔서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북한의 이러한 그 미래를 통일을 준비하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
학교를 통해서 무슨 어떤 바람이 좀 있으십니까?
통일운동이죠. 교회가 북한 선교나 통일 선교라는 게 눈앞에 있는 탈북민들을 직접 돕고 참여하면서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장대현 학교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또 아이들이 한국 청소년들이 두 학교하고 같이 우리 협력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종교를 떠나서 시민운동으로 이게 번지고 있다. 아, 이런 또 사회 다양한 그 기관들이 참여해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시민운동을 장대인학교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불을 붙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5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5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4도고요. 수풍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5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10도, 희천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영하 3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 영하 3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영하 2도가 예상되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1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14도가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5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7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4도, 낮 기온 영하 2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은 흐린 가운데 동해북부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5m까지 높게 일고 서해북부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평화적 방법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국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한반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미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접근법을 계획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협상을 중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긴장 해소를 위한 대화 개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당사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악영향을 미치거나 정상적인 경제 교류와 협력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연간 수입량을 제한하고 해외 노동자 송출을 2년 이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는 북한 노동자가 8만 명 이상, 러시아에는 적어도 3만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전쟁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유엔 예산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엔 대표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유엔의 2018-2019년도 해서 예산이 2억 8,500만 달러 이상 감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또 유엔의 일부 지원 기관들도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이번 결정이 미국의 분담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현재 유엔 예산의 약 2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는 유엔의 비효율성과 과소비는 잘 알려져 있다며 미국인의 관대함이 악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엔의 효율성을 늘리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테말라가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은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뒤 텔 아비브에 있는 과테말라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테말라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언에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128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과테말라는 반대표를 던진 9개 나라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과테말라는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당국이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대선 출마를 공식 불허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나발니의 대선 출마 허용 여부를 놓고 표결을 실시해 위원 13명 가운데 반대 12표, 기권 1표가 나와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선관위 관계자는 나발니가 횡령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 결정이 나온 뒤 나발니는 영상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는 푸틴 대통령과 그가 선택한 후보들만을 위한 선거라고 비판하며 지지자들에게 선거 불참 운동을 벌일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나발니는 유죄 판결이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여론조사 등에서는 내년 3월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출마 선언을 한 푸틴 대통령이 내년 선거에서도 승리할 경우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수감 중 건강 이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이 사면됐습니다.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실은 24일 저녁 성명을 내고 인도주의적 이유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계속되는 퇴행성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의료 기록을 토대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쿠친스키 대통령이 일부 야당 의원들과 자신에 대한 탄핵 반대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페루 의회는 21일 부패 의혹에 연루된 쿠친스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했으나 8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이자 야당인 민중권력당 당수인 게이코 후지모리는 트위터에 마침내 아버지가 석방됐다며 희망과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 79살인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2005년에 체포된 뒤 인권유린과 부패 등과 관련해 25년형을 선고받고 12년째 수감 중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